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기념할 만한 헌신을 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이나 헤롯 땅을 비롯한 그 당시에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에 영향을 미치고 있던 많은 지도자들과 치열하게 논쟁을 하셔요. 그래서 나귀 타고 들어가신 뒤로 계속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당시 문화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주던 혹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도를 가르쳐주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들 대상이 혹은 사두개인들이 지배하는 성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가르침이 구원 얻을 만한 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서기관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직임을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서기관이라는 것은 이 글을 쓰고 혹은 그거를 필사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여러 종류의 서기관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튼 이런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뭐 주로 구약 성경을 필사하고 또 그거를 가르치고 했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뭐 헤롯 땅은 당시 헤롯 왕가를 중심으로 친로마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눈에 보이니 현실적인 뭐 대책을 자꾸 이야기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이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특별히 성전 파괴를 예고하시면서 이 더 이상 장래 소망이 없다. 이제 재난과 파국이 몰려온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 시대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있던 오늘 본문에 보시면 대장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를 가리키는데 유월절로 시작해서 그 뒤에 7일 동안 무교절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유월절을 무교절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고 무교절은 누룩 아시다시피 누룩을 넣지 않은 떡만 먹으면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가 되면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요. 순례를 하러 오는 거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순례객들 중에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또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으면 얼마나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는지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 사람들 중에는 혹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냐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뭔가 예수님을 해치게 되면 이게 더 큰 분란이 일어날까 해가지고 예수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작정해서 자기들끼리 막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명절에는 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결국 이 사람들이 이 명절에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여버리겠다고까지 작정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허물을 또 이 사람들의 거짓됨을 폭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실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거죠. 이 대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얄팍하고 또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혹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허물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아,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이 폭로가 될 때가 있어요. 진리 앞에서 자기 허물이 드러나면 자기를 바꿔야죠. 그런데 이게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진리보다 자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진리보다 자기 체면이나 자기 자존심이나 뭐 자기 위세나 이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늘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고 늘 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늘 바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진리보다는 자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 연약함이나 자기 허물 혹은 자기 자존심 상하는 거를 이거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면 혹은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 체면을 소중하게 여기면 절대로 회개나 변화나 성숙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회개와 변화와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진리를 더 사랑하는 사람,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회개와 변화와 성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를 너무 사랑하게 되면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정말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혹은 내 자존심보다 진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혹은 나를 드러내기보다도 우리 은혜에 대한 갈망이 내 안에 더 커져가고 있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진리보다 자기를 혹은 자기 체면을 자기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언제나 있게 마련이고 오늘 요즘 교회 안에도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이 대장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는 와중에 오늘 본문 보시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 여자도 나오고 또 주변에 사람들도 있고 뭐 하는 것을 볼 때 아마 이 나병 환자 시몬은 한때 나병 환자였다가 나음을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고 또 모든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이 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이 사람은 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 덕분에 고침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한때 나병에 걸렸었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 이 사람을 나병 환자 시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계속 나병 환자였다면 이 순간에도 나병 환자였다면 이 사람의 집에서는 만찬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부정해서 사람들과 함께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한때 나병 환자였을 가능성이 있는,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나병이 아닌, 어쩌면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은,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나병 환자였다는 것이 이게 다 아는 사실인 거예요. 일종의 간증거리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과거 자기의 경력을 애써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를 뭐 자꾸 들춰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은혜 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자꾸 감추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오히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초대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그 문화 안에서는 나병 환자였다고 하는 것이 사실 뭐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일종의 간증거리였을 거거든요. 자기한테 나병이었는데 이제 나음받은 뭐 이런 간증거리.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 안에는 이 사람이 한테 나병 환자였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고, 그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지를 다 아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한 여자가, 오늘 본문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머리에 부으니, 옥합을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 홀에 있는 성경 사물 전시관에 보면 그 시대의 옥합이 어떻게 생겼느냐, 뭐 딱 그 모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식의 이제 옥합 을 가지고 와서 그 뚜껑을 깨뜨려 가지고 이제 뜯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주 일종의 스캔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세요. 주변 사람들은 막 이 여인에 대해서 화를 내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아주 높이 평가하셔가지고 9절을 보시면,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마태복음 또 요한복음 이런 데서 다 이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있어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었던 것. 예수님께 아주 큰 위로가 되고 예수님께 좀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했는지를 기억하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예수님을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을 비난하고 책망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보면 4절 5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 보통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예수님 당시에 일용직 노동자들의 1년 연봉이다 뭐 이렇게 해석해요. 뭐 그게 딱 맞느냐? 왜냐하면 이게 일용직, 이를테면 이 인건비라는 것이 우리 시대에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게 잡부냐 아니면 무슨 기능공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래서 뭐 이게 딱 맞다라기보다 300데나리온은 그만큼 많은 돈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값비싼 향유였던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말했다 그러는데, 사실 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이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린 것은 허비, 낭비에 불과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야 저거 그 비싼 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사실 대의명분으로 따지자면 이 사람들의 말은 정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은 여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 사람인 거예요. 이 여인이 왜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겠습니까? 여인에게 이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 전혀 허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여기에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나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부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자기 고난과 자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차마 묻기도 두려워하고,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데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러면 청탁이나 하고, 또 그 속내가 자기는 드러내지 못했는데 그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화를 내고, 이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는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제자들인 거죠. 한마디로 분별력이 없는 제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아니겠구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이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 그 당시의 문화에서 귀한 사람이 오면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이 그게 관습인 거죠. 이를테면 손님 대접하는 아주 이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 시대의.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의 어떤 헌신 봉사 뭐 이런 걸 하려고 했던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손님이 오면, 우리 교회도 손님이 오면 우리 의전팀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아주 예쁜 뭐 과일, 차 이런 거를 대접해요. 근데 어떤 때는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거기에다 막 온갖 장식을 해가지고 뭐 이거 먹기 무섭다, 이걸 어떻게 먹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대접을 받는 거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그 시대에는 손님이 오면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이 손님을 대접하는 그 시대의 의전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의 어떤 봉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님 심리적으로 대단히 외로웠던, 대단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울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이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라고 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자기 머리에 부으라고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죠. 그렇지만 기왕에 일어난 일 속에서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예수님께 위로가 되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최소한 분위기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 여인이었던 거예요. 주변에 화를 내면서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위해서 300데나리온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이 낭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거든요. 사랑은 낭비. 사랑하면 낭비를 하게 돼요. 사랑하면.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헌신이 이게 값어치로 따지는 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는 가끔씩 이 향유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이 허비하는 거고 낭비하는 거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생명을 부어드렸지만 우리가 그에 걸맞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이 낭비죠, 따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를 위한 낭비.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 사랑은 낭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 여인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는 그 값진 향유를 부어드렸지만 사실 그거는 허비가 아니고 낭비가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여인에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거든.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그만한 사랑이 없었던 거죠. 그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고 근데 여인이 생각할 때는 낭비가 아니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해하시고 이해해주고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싶어 하시는 했던 그 헌신을 예수님이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10절, 1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둘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어떻게 예수를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기념할 만한 헌신을 하는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정말 기념할 만한 배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실망했는지도 모르죠. 예수님이 뭔가 나를 뒤집어 엎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나 하고 자기 장례에 대한 이야기나 하고 있으니 어쩌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작정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인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반면에 유다는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예수님께 위로가 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제자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제자인지 이런 거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마귀를 즐겁게 하는 인생인지 뭐 이런 거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념할 만한 헌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